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복음을 주셨고 능히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충분히 우리 인생을 영원히 완전히 완벽하게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만큼 강력한 복음입니다. 모든 죄와 또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셨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대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망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에 앉아있는 사실은 죽어있던 우리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능히 우리를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살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축복된 명령이고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자들이 양심에 반응해서 전 세계를 살려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신약 성경 거의 전반에 300번 이상 언급되면서 계속 예언하셨던 간절한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누구나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다 가져야 되고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이제 복음화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것이 올바른 사도들의 믿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졌고 믿겨졌기에 오직 그거 하나, 내 손에 들려진 복음 하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 하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각 처에, 각 지역에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서 이 복음을 전달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전도 그걸 가지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2019년 현재는 100여 개국의 어떤 제자들이 찾아져서 이제 세계복음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 그걸 중심으로 뛰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여러 교단과 여러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가족같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됐던 복음의 내용들을 이 방송을 빌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도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의 영향을 받고 또 귀중한 전도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자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세워져서 급격하게 미국에 일어났던 선교 자원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학생 자원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는데 언더우드 같은 목사님이 학생 자원운동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이 내걸었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우리 손으로 요거였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우리 손으로 이루자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은밀하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선교단체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안 우리 김중근 목사님, 그 김중근 목사님으로 중심한 여러 귀중한 어떤 목사님들이 같이 헌신하면서 우리나라의 제2의 대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엑스폴로 74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 해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가장 많은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엑스폴로 74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기도의 어떤 제목 중에 하나는 75년에 민족 복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어떤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을 이루자 이런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세대에 우리 당대에 오신다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그 크지 않은 그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제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죠.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부분이지만 이렇게 전달하면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 시간에 사도들의 입장에 한번 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공생애를 이렇게 하는데 한 최대 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 지시고 나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연후에 약 40일 만에 이제 성천을 하시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 열흘 만에 이제 성령으로 임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3년의 놀라운 어떤 기적들과 어떤 말씀들과 뭐 치유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 우주의 가장 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냥 온 날짜를 계수해봐도 4년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쯤에 가면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폭포수같이 일어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온 동네에 다니지 못하여서 끝이 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언제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뛰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벌써 2000년 전에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수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까지 왔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중국까지 왔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든 타국에서 거의 순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도가 사라지고 이제 그 밑에 속사도가 사라질 무렵에 이제 1세기 말 중도에 이제 파루시아 논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그 논쟁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냐? 거짓말했다는 건데. 이런 차원과 또 한 차원으로는 주님 오셨다.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 믿기로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파루시아 논쟁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임하신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을 언급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시간을 미루신 것도 아닐 겁니다. 알고 계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들과 우리들과 사실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주셨던 요구했던 내용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너희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가치가 있고 그 삶이 옳다는 거죠. 막연히 몇백 년 후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저는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기 교회 부흥이 세계복음화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역이 커진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합디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고 자기 하는 일이 크게 부흥되는 것이 세계복음화고 자기 하는 일이 크게 성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과연 세계복음화입니까? 물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일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부흥이 안 되는 것보다 부흥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입니까? 언젠가 먼 미래가 될 세계복음화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육상으로 표현하자면 100m 달리기지 마라톤이 아닙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 전심으로 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m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전심으로 달려야 됩니다. 우리 목표시지만 마라톤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인해야지 될 일입니다. 막연히 세계복음화가 먼 미래에 된다고 얘기할 때 오늘 나는 딴 것 할 겁니다.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 심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세계복음화 될 것처럼.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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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복음화 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라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때의 사도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는 매 한 가지. 그때의 제자들이나 지금 제자들이나 매 한 가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 스바나로 가야 된다. 이게 바울의 이 머릿속에 의식해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교회 몇 개 세우고 교회를 좀 돌보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좋은 글 쓰고 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좀 글 쓰고 좀 갱신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정도 수준이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끝을 보고 뛰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고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육신에 잊혀져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 5장 7절 8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유대교를 통해서 많은 심각한 핍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참아라. 참고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삶과 죽음에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강림은 답이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니까 참아라. 이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고 야고보가 전달했던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비난할 것이다. 처음 창조 때부터 처음 있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이 변한 게 있냐? 없지 않냐?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런 약속은 없다 라고 하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 것이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 것이다. 틀림없이 그날과 그때는 올 것이다.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베드로가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이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을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뛰는 제자들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성령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시면 딴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인도의 방향입니다. 즉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방향이고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결론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결론이어야 하고 목표이어야 하고 방향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목표와 결론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공부를 훌륭하게 잘한 편도 못 되고 집안에 영육간의 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돈 있는 집안도 아니고 또 믿음의 훌륭한 가문도 아닙니다. 뭔가 배경에 아니면 뭐 동력자나 많은 부분에 약합니다. 뭐 교회가 크기가 대단하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주님이 전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도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 손에 들려진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있는 얘기잖아요. 보여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케이.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가 부부를 찾아서 그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과 그리고 바울이 해왔던 전도를 전달하니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보면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이분들이 로마 복음화 하는데, 즉 세계 복음화 하는데 귀중한 역할들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제자들이 있구나. 루데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가 있구나.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에 있구나. 이들에게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거 바로 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전달하면 되겠구나. 이 제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 요거, 요것이 성경의 전도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100개국의 문들을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만 8년 만에, 7, 8년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이것을 주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방향이고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일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직도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끝내놓고 유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끝내놓고 세계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일단 내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지역에 영향력 끼치고 그 다음에 세계 나가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응답이 바로 세계에 나가고 세계의 응답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안디옥의 응답이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의 응답이 안디옥에 흘러들어옵니다. 안디옥의 응답이 가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헌신했는지가 모든 교회에게 전달되어졌고 모든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예,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복음화하고 나서 세계 복음화 맞는 얘기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나간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놓고 세계 복음화. 우리 교회 부흥이 언제 될 줄 압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과연 주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큰 교회가 되면 그만큼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개척교회 때부터 세계복음화 하지 않는 교회는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큰 교회에 비해서 세계복음화 너무나 미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 성경에 있는 100% 그대로의 복음이라야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100%의 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100%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100%의 성경 그대로의 복음, 성경의 복음으로만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전도입니다. 100%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나라마다 있습니다. 제자마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근거로 해서 모든 족속에게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우면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다 현지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현지인들을 만나서 왜 그러냐면 그 현지인들이 그 나라 살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사람이 콜롬비아 살리고 볼리비아 사람이 볼리비아 살리고 코트디부아르 사람이 코트디부아르를 살리는 겁니다. 그 현지의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살려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고 사도들이 했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성경의 전도라야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전도의 방법을 유추합니다. 그래놓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에는 맞고 어떤 문화에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시대, 전 문화, 전 족속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이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제자에게 전달해서 그 제자가 그 나라 살리게 하는, 그 지역을 살리게 하는 성경의 전도라 해야지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이 깊이 있게 새겨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